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러시아 정부의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20일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20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진영 관계자가 러시아 정부와 접촉했는지 또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사이에 협조가 있었는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클 로저스 미 국가안보부 NSA 국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에 타격을 줄 것을 명령했다는 정보기관의 보고를 신뢰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코미 국장은 전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닐 고서치 미 연방 대법관의 인준청문회가 20일 시작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연방 순회법원 판사인 고서치 지명자는 연방 상원에서 인준되면 13개월 전 사망한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을 계상합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인준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막은 공화당의 조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을 막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법사위원장 척 그레슬리 위원은 모두 발언해서 고서치 지명자가 명석하고 능력 있는 판사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늘 29일부터 유럽연합 EU 탈퇴 작업을 시작합니다. 영국의 팀 베로우 주 유엔 대사는 이런 사실을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위원장에게 20일 통보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탈퇴 조건과 영 EU 관계에 대한 협상을 되도록 빨리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곧 투스크 의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영국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고 29일 이후 이틀 안에 27개 회원국에 협상 지침 초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를 위해 29일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지난 6월 국민 투표로 EU를 탈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이 20일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앞서 테러 분자들이 파키스탄 공격 모의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이용하고 있다며 국경을 폐쇄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나와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국경 재개방이 선의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아프간 정부가 국경 폐쇄로 치달은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또 파키스탄 테러에 연루된 자들이 아프간 내 파키스탄 반대 분자들과 연관돼 있지만 국경 폐쇄가 오랜 종교, 문화,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 간 경제와 공공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실 대변인은 파키스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국경 폐쇄가 양국 간 정치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리커찬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이스라엘이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이라며 이스라엘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이 자리에서 첨단 분야 협력에 대해 중국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 많다며 중국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갖고 안보와 평화, 안정, 번영의 진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나라가 자유무역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는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이란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꼽혔습니다. 유엔 자문기구인 유엔 지속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20일 발표한 2017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지난해 4위였던 노르웨이는 올해 7.54의 행복지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 역시 유럽 국가들이 각각 2위에서 5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14위, 한국은 56위, 중국은 79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르완다와 시리아, 부룬디 등 내전을 겪거나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들은 150위권 이하로 밀려났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교육은 당신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평화와 발전의 길로 이끈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이 교육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죠. 가난과 고립, 추위와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 원주민들에게도 이 교육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매기 맥도널 교사는 이 에스키모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살과 약물 남용으로 인해 마을이 피폐해지고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이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을 위한 생활기술 계획을 만들어 학교 등록률을 500%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자살률과 약물 사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교육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교사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맥도널 교사는 이 상금을 학생들이 에스키모 원주민들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또 환경을 되살리는 계획을 만드는 데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맥도널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바꾸어낼 세상에 더 큰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도에서 12도, 신의주 0도에서 1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도에서 13도, 함흥 2도에서 역시 13도, 끝으로 청진은 2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My Sherry Amour, 나의 사랑 셰리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herry, you're more distant a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요일 중국 방문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두 나라 정상관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유무역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독일 등 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올랐고요.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주 폐막한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일부 조항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요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을 끝으로 이 4박 5일간의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이날 시 주석과의 환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의사를 전했고요. 시 주석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다음 달 초에 열릴 걸로 예상되는 미국-중국 정상회담 이후에 조만간 중국에서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틸러슨 장관과 시 주석이 그 밖에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함에 따라서 전망되었던 갈등을 없애고 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두 나라 관계를 안정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대립과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공용의 원칙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말했고요.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 양국은 더 좋은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서 두 나라가 최대 공약수만 견지한다면 중미 관계는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 외에 또 비공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공개 대화에서는 미국에서 다음 달 열릴 걸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정상회담 일정 그리고 의제를 조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의제들을 어느 수준까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전달하고요. 이 회담에서 다룰 북한 핵 문제와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을 비롯해서 특정 현안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통보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국이 상호 존중하면서 충돌을 피하기로 했고 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로 한 건데 이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언론은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이날 시 주석의 회동을 포함한 틸러슨 장관의 1박 2일 중국 방문을 평가했습니다. 이 공개된 대화 내용만 놓고 보면 틸러슨 장관은 당초 이 북한의 핵 문제 해법으로 본격 가동할 걸로 예상됐던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지도 않았고요. 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 경험이 없는 이 사업가 출신인 틸러슨 장관이 줄곧 중국의 노련한 외교에 끌려다녔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상호 존중이란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외교적인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틸러슨 장관이 이 중국이 말하는 상호 존중이라는 이 말을 외교 구호로 인식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서로 존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이 실수를 범한 걸로 미국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말은 타이완 등의 주권 문제 또 남중국해 분쟁 등 영유권 현안에서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중국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불충돌, 불대립 등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중국 정부의 외교적 수사를 틸러슨 장관이 수용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의 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한번 결산을 해보죠. 중국에 앞서서 일본과 한국도 방문했죠?
예, 틸러슨 장관은 취임 후에 처음 이 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거였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도착한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잇따라 만나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 다오가 미국과 일본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걸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양국이 북한 핵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금요일에 한국으로 이동한 틸러슨 장관은 이 한국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서 두 나라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면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 이 고강도의 대북 정책도 예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럽 순방길에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요일에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서 오는 수요일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될 일정과 관련해서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자유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또 북한 핵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독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요일에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세빗 2017에 참석해서 메르켈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개막식에서 개방 그리고 자유무역 체제를 강조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을 원한다고 강조하자 아베 총리는 일본은 독일과 함께 개방된 체제를 유지하는 챔피언, 으뜸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월요일에 정상회담에서도 자유무역 강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주 의제로 다룬 걸로 전해졌고요. 또 동남아시아 동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보호 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과 독일은 어떤 식으로 자유무역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은 이 경제 연대 협정 EPA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이날 이 EPA가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일본과 유럽연합 간의 EPA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은 지금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본과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연대협정 EPA라는 게 뭡니까?
네, 이 경제연대협정 EPA는 당사국 간의 물품, 용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없애는 이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관세 외에도 직접 투자, 또 인적 교류 활성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협정인데요. 아베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던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 TPP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사실상 무산되자 이 유럽연합과의 EPA 체결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아베 총리가 미국과 유럽의 이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관계로 아베 총리가 가교 역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골프를 함께 치는 등 이 친숙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부를 잇따라 만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전달해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매끄럽게 진행되게 돕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아베 일본 총리가 유럽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프랑스와 벨기에 또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독일 일정을 마치고 나면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연구, 개발 교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요. 이 벨기에 방문길에는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경제연대협정 EPA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서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파올로 젠틀로니 총리와 회담을 통해서 오는 5월에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가 마무리됐군요.
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토요일에 이 독일 바덴바덴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에 경제 성장 추구에 있어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무역이 국제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 코뮤니케를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한다고 선언했던 문항은 이번에는 빠졌는데요. 그동안 줄곧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자는 목표에 합의했던 데서 달라진 겁니다.
네, 이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합의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예, 바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통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를 결산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변경의 영향으로 세계 자유무역의 기조가 차질이 생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측은 역시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가해 한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믿지만 무역은 공정하고 또 균형이 잡혀야 한다. 이번 결과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기존의 국제무역 합의들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은 이미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했다고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조항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시행할 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협정이 낡은 만큼 재협상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월요일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증거가 없다며 도청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자, 이 소식에 이어서 상원에서 열리고 있는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미국의 유명 TV 인형극 세서미 스트리트에 자폐아동 역할을 맡은 인형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선거대책본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일 월요일 이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죠.
네,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청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코미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선거본부에 대한 도청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have no information that supports those tweets, and we have looked carefully inside the FBI.
네,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이 뒷받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코미 국장은 FBI가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수사했지만 법무부의 공식 답변 역시 본인의 대답과 다르지 않다며 법무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저스 국장도 이 코미 국장과 마찬가지로 도청 의혹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도청 의혹이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지난 4일이었는데요.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도청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관련 의혹을 여전히 부인했고요.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 코미 국장이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결탁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한 데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결탁 의혹은 가짜뉴스라며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코미 국장의 증언에 앞서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이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도청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하원 정보위원회 지도자들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누네스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Let me be clear. I've been saying this for several weeks. We know there was not a physical wiretap of Trump Tower.
네, 누네스 의원은 분명히 말한다면서 이때까지 누누이 그렇게 밝혀왔듯이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사찰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원래 정보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또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죠?
맞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의 이메일 등을 해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FBI 등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문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코미 국장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공식으로 수사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 코미 국장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Because it is an open ongoing investigation and is classified.
네, 관련 수사가 공개 수사가 아니라 기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FBI가 무엇을 수사하고 있고 누구를 조사하고 있는지는 더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코미 국장은 매우 복잡한 수사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FBI가 현재 이 트럼프 선거본부 관계자와 러시아 정부 간에 어떤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또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 사이에는 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란 점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 또 러시아 대선 개입에 대한 하원 청문회 소식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데 상원에서도 중요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니엘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고서치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13개월 전에 사망한 앤터니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서치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예, 자 먼저 이 고서치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올해 49살인데요. 현재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보수적이며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점, 헌법을 원문대로 해석하는 원문주의자라는 점 등은 지난해 숨진 스켈리아 대법관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고사치 지명자가 명석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 독립 등 삼권 분리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라며 칭찬했는데요.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된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인준 절차를 받길 거부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이 고서치 지명자가 친기업 성향이라면서 인준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선택권이 별로 없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준안을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이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공화당 대 민주당 비율이 52대 48이어서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둔 주들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인데요. 자,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인준안 표결에 필요한 의원 수를 50명으로 낮추는 등 이 규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고서치 지명자가 인준을 받게 되면 이 대법원의 성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대 진보 판사가 각각 4명으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5대 4로 보수 쪽으로 약간 기울게 되는데요. 결국 스켈리아 대법관이 숨지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변화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낙태와 동성혼, 선거구 등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대법관으로 지명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텔레비전 어린이 방송 가운데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이 인형극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세서미 스트리트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빨간색 단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4살 난 소녀 줄리아인데요. 기존의 인기 등장인물들과 또 동물들처럼 귀여운 예모를 가진 인형인 건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 역이란 겁니다. 이 세서미 스트리트 제작사인 세서미 워크숍 측은 자폐 아동 줄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방송분이 다음 달에 전파를 탄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줄리아라는 새로운 인형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세서미 스트리트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가 미국에서 처음 방송된 건 1969년으로 역사가 50년이 다 돼갑니다.
예.
처음 방송을 시청했던 아이 중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주들과 함께 방송을 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 세서미 스트리트는 재미도 있지만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도 방송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등장 인형들은 미국의 인기 캐릭터가 돼서 각종 문구용품이나 옷에도 등장하고요. 세서미 스트리트 이야기를 담은 책과 비디오 등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줄리아라는 새 등장 인물도 이미 꽤 오래전부터 책으로 이 어린이들을 찾아가고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1년여 전부터 책과 비디오 등을 통해서 줄리아라는 새로운 친구가 이야기 속에 등장했습니다. 세서미 워크숍이 진행하는 세서미 스트리트와 자폐증 모든 어린이에게서 훌륭한 점 찾기라는 운동의 일환으로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자폐증을 가진 아동 캐릭터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세서미 워크숍은 미국에서 어린이 68명 중 한 명이 자폐증을 진단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폐아동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또 이 아이들의 특별함과 다른 다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폐증 아동을 새로운 등장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최근 이 세계적으로 자폐증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자폐증에 관한 관심이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증상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자폐증이란 말은 1943년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리오 카너 박사가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특이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연구한 끝에 이 아이들에게 자폐증이란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폐라는 이름에서 알 수도 있듯이 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다소 움츠러들고 또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언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 사회성의 현저한 이상을 보이는 발달 장애입니다.
예, 자, 과거에는 이 자폐증이 조금 생소하게 여겨졌다고 하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였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증가하는 걸까요?
네, 자, 우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자폐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폐증의 정확한 정의조차 없다 보니까 단순한 지적장애로 분류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자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자폐증 진단 사례가 늘고 있고요. 병명도 이 자폐의 정도와 증상이 다양함을 강조해서 단순한 자폐증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연구진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자폐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cc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he Things We Do For Love, 사랑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And then you pay the price. The things we do for love.
The things we do for love.
Communication is the problem to the answer. You've got a number and your hand is on the phone. The weather's turned and all the lines are down. The things we do for love.
The things we do for love.
Like walking in the rain and the snow. She says she wants to make up. Walking in the rain and the snow when there's nowhere to go. When you're feeling like a part of you is dying and you're looking for the answer in her eyes. You think you're gonna break up, then she says she wants to make up. But disagree the Lord. When after all it's just a compromis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0.75%에서 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상 이래 3개월 만의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 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란 무엇인가?
연방준비제도는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System, 약칭 연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자 세계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설립됐는데요. 좀 더 안전하고 융통성 있으면서 안정적인 통화와 경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달러화 발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지급 준비율 변경,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가맹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규제, 연방 준비 은행의 재할인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화가 세계 기축 통화로 쓰이고 있는 만큼 연방 준비 제도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급 준비율 변경도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건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이 생겨난 배경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준비는 영어 reserve를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 원래 지급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 상업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걸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대출해서 이자 수익을 늘리는 게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고객의 예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고객들이 지급을 요구할 때 돈을 인출해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예금의 일정 비율을 고객들의 지급 요구에 대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했고요. 이를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합니다.
연방 준비 제도의 구성.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연방준비은행은 보스턴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12개 도시에 있는 은행으로 각 담당 구역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은행장은 임기 5년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선출됩니다.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는데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대표들로 이루어집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무역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으로 특히 미국 달러화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뉴스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실상 연방준비제도 체계의 본체나 다름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임기 14년 단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고요.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4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도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통해서 회원들 가운데서 임명하는데요. 현재는 여성인 제닛 옐런 의장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준비은행 12개 지점을 감독하고 국가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미국의 전반적인 은행 제도를 감독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영향력.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금리 변동은 통상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과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이름을 딴 그린스펀 효과라는 용어가 경제학에 있는데요. 그린스펀의 말하는 단어 하나에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겪는 일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It's a language of purposeful obfuscation to avoid certain questions coming up.
그린스펀 전 의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로서는 신중하고 간접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기준 금리와 관련된 언급이나 조치를 취하면 개발도상국으로 몰렸던 달러가 급격히 회수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나라는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조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보다는 지역 상황이 역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국제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로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영향력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야, 우리 반에서 네가 첫 번째로 과제 발표한다며? 라고 하자 마이크가 I know, I'm dreading it. 응, 맞아. 그런데 많이 부담되네.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그래서 교수님께 나 먼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면서 꼭 내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야 교수님을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푸념하듯이 I know, well, wish me luck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Today's phrase is talk, T-A-L-K, talk, your way, W-A-Y, way, out, O-U-T,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verbally persuading the other person or giving a smart explanation. 네,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은 변명을 대고 무엇무엇을 모연하다 또는 무엇무엇을 안 하려고 적당히 이유를 대다 라는 뜻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럴듯한 말로써 위기를 모연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잭 어머니가 잭에게 설거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잭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Jack, stop talking your way out of doing the dishes and just do it. 적당히 변명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라고 말이죠. 네, 이젠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Let's review.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giving smart explanation or giving a verbal persuasion. Talk your way out.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화학 무기의 희생자들은 숨막힘과 아픔, 그리고 공기 중에 흩어진 가스로 무차별하게 목숨을 잃거나 피할 방법도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같은 경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72년과 1993년에 각각 국제공동체가 화학무기 금지 규정을 만드는 촉진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것은 지난 5년 동안에도 특정 권력자들이 화학무기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JIM으로 불리우는 유엔 화학무기 금지기구 공동조사단을 설치했습니다. JIM은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 ISIS가 2015년 시리아에서 겨자가스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사단은 시리아 정권도 2014년과 2015년에 세 건의 별도 사건에서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사용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은 JIM이 파악한 문제 지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은 제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대부분이 초안에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안보리 대사는 시리아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개탄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대사는 JIM이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들을 만나고 증언을 검증하는 데 1년을 소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2014년과 2015년에 세 차례, ISIS도 한 차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결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니키 대사는 그 외에도 아사드가 화학 무기를 수없이 사용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Amazingly, members are willing to condemn ISIS for the one incident, but turn a blind eye to the member state Syria.
이사국들이 ISIS가 저지른 한 건은 규탄하면서 이사국인 시리아가 세 차례나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못 본 척하는데 놀라울 뿐이라고 니키 대사는 말했습니다. 니키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의 안보에 우선해 그들의 지지 세력을 아사드 정권에 들어앉혔다고 지적하고 이날은 안보리로서는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이사국이 자국민을 살해하는 현상을 다른 이사국들이 외면한다면 세계는 분명 더 위험한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니키 대사는 경고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는 26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